안녕하세요. 교포유니언에서 전해드리는 6월 17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방송을 시작하기 전 잠시 광고가 있습니다. DT Signs, 20년 이상 쌓아온 경험과 자체 시공팀으로 북하주 지역 비즈니스를 위한 간판 디자인부터 제작, 허가, 설치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전문 사인 업체입니다. 고객의 만족과 행복을 우선하는 DT Signs, 연락처는 408-781-8602, 408-781-8602입니다.
네, 오늘 다룰 소식들이 정말 흥미진진하죠.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말이죠. 오늘 아침 저 멀리 프랑스 휴양지에서 어느 정치인이 펜으로 쓱 그은 서명 한 줄이 당장 다음 달 여러분이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건널 때 내야 하는 통행료가 오르는 정확한 이유다라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에이, 아마 너무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약간 억지 아니냐 하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을 끝까지 듣고 나시면 이 이야기가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게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저희의 미션이 바로 그거잖아요.
맞아요. 오늘 미션은 저 멀리 유럽에서 열린 글로벌 정상회의, 그리고 살얼음판 같은 워싱턴의 정치 현장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동네 캔들스틱 포인트 아파트 건설 현장과 여러분의 지갑 사정에까지 파도를 일으키는지, 그 보이지 않는 거대한 나비 효과의 연결고리를 추적해내는 것입니다.
네, 보통 글로벌 안보나 거시경제 뉴스라고 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저 높은 분들의 이야기 혹은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느껴지기 마련이거든요.
네, 솔직히 좀 와닿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분석할 소스 자료들을 하나하나 해부해보면 이 세계 정세의 흐름과 우리 베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 물가는 아주 잔인할 정도로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르고요. 그 결과는 결국 우리 일상으로 청구서가 되어서 날아오니까요.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모든 경제 변화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그 글로벌 지정학과 에너지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죠.
네, 프랑스의 휴양지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자료를 보면요. 아주 명확한 합의가 하나 눈에 띕니다.
어떤 부분이죠?
주요국들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러시아의 이른바 전쟁 경제를 옥죄기 위한 압박 강화를 선언했는데요. 특히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제재를 아주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아,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서방 세계의 기조 변화입니다.
기조 변화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전쟁이 워낙 장기화되다 보니까 서방 국가들 내부에서도 이른바 지원 피로감이 엄청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다들 지쳐가는 분위기였죠.
네. 하지만 이번 G7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피로감을 이유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러시아의 가장 큰 자금줄인 에너지를 원천적으로 틀어막아서 압박을 더 가속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인 겁니다.
아,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거군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중에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가 강화되는 게 도대체 캘리포니아 주유소 기름값이나 내 생활비와 무슨 상관이냐 하고요.
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이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거대한 물탱크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물탱크요? 네, 상상했습니다.
이 물탱크에는 여러 개의 호스가 연결되어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아주 크고 굵은 호스 하나가 바로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인 거죠.
아, 제일 콸콸 나오는 호스 중 하나겠네요.
네. 그런데 G7의 제재로 이 러시아산 호스가 꽉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탱크 안에 물높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 전 세계 국가들은 남아있는 다른 호스들로 맹렬하게 달려들어 물을 차지하려고 경쟁하게 됩니다.
와... 수요는 그대로인데 가장 큰 공급줄이 끊긴 거니까 완전 쟁탈전이 벌어지겠네요.
정확합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막히니 당연히 국제 유가는 막 널뜨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에너지는 단순히 자동차 기름값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기름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네. 태평양을 건너오는 컨테이너선의 물류 비용부터 공장을 돌리는 전기세, 심지어 농산물을 운송하는 트럭의 유지비까지 세상 모든 비용의 기본 단가를 끌어올립니다.
아, 진짜 끔찍하네요.
그러니까 베이역 비즈니스들의 수입 단가 상승과 우리가 매일 마트에서 체감하는 물가 상승은 바로 이 물탱크의 공급 부족에서 시작되는 필연적인 결과인 겁니다.
와, 이렇게 들으니까 완전히 피부에 와닿습니다. 러시아라는 거대한 호스를 틀어막았으니 당연히 세상의 시선은 가장 많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또 다른 거대한 호스, 즉 중동으로 쏠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G7 회의에서도 중동의 핵심 에너지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 논의가 절대 빠지지 않았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키워드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다음 소스 자료로 직결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쥐고 있는 이란 그리고 미국 사이에서 약간 극적인 합의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충돌 종식을 위한 임시 틀에 합의했다고 하죠.
임시 틀이요?
네, 방금 말씀드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시나리오거든요. 그런데 이번 합의를 통해 해상교통을 일단 정상화하기로 한 겁니다.
일단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은 이란의 동결된 자산 일부를 해제하고 향후 제재 완화 가능성까지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꽤 다급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꼼꼼히 읽어보니까 이게 영구적인 평화협정이 아니더라고요.
네, 아니죠. 추가 협상을 하기 위해서 딱 60일 동안만 휴전하자는 그야말로 임시틀이더라고요. 저는 이 60일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딱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죠?
아침에 막 시끄럽게 울리는 알람시계 있잖아요. 거기서 스누즈 버튼을 누르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다고요.
아, 스누즈 버튼.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당장 시끄러운 소리는 껐는데 근본적으로 침대에서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60일 뒤에 알람이 다시 울릴 때는 볼륨이 두 배로 커져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아, 볼륨이 두 배요?
네. 당장 호르무즈 해협에 상선들이 다니고 일부 자산이 풀리니까 겉보기엔 충돌이라는 소음이 꺼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란의 핵심적인 핵물질 생산이나 미사일 프로그램 같은 그런 본질적인 위협 요소는 단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침대에서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딱 10분만 더 자겠다고 미룬 것뿐이니까요.
결국 60일 뒤에 터질 시한폭탄의 타이머만 잠시 멈춰둔 셈이네요. 실제로 소스 자료를 보면 그 위태로움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반응이 있었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이란이 합의를 위반할 경우 군사행동 재개 가능성까지 직접적으로 경고하고 나섰거든요.
네, 아주 강경한 발언이었죠.
이런 발언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중동의 평화라는 게 얼마나 얇은 얼음판 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현재 중동의 긴장감은 해소된 것이 아니라 임시로 그냥 덮여 있을 뿐입니다.
덮여 있다.
네.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 요소가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불안감은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미래의 인플레이션을 계속 계산하게 만듭니다.
아,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요.
맞아요. 언제든 유가가 다시 뛸 수 있다는 그 공포는 결국 시장에서 물가 상승의 압력으로 바로 작용하게 되거든요.
유가가 뛰고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공포, 이 불길한 나비 효과의 바람은 이제 태평양을 건너 저기 워싱턴으로 불어닥칩니다.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하는 미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결정이 그 다음 차례인데요.
네, 연준의 움직임은 파급력이 어마어마하죠.
이번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사실 단어만 보면 금리를 안 올리고 가만히 둔 거니까 시장이 안도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마치 금리가 엄청나게 폭등한 것처럼 시장이 막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새 연준 의장인 케빈 워시의 공식 메시지 때문이었죠.
맞습니다. 이번 동결 조치를 단순한 유지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시정은 연준이 발표하는 그 정책 결정문 속에 아주 미세한 단어 변화 하나하나를 거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향후 방향성을 읽어내거든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어떤 단어들이 바뀌었길래요?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요. 이번 발표문에서는 그동안 연준이 약간 습관처럼 넣어두었던 향후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는 뉘앙스에 그 비둘기파적 표현들이 싹 삭제되었습니다.
싹 다 지워졌다고요?
네,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대신 연준 내부의 향후 금리 전망치를 보여주는 점도표에서는 올해 안에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게 찍혀 있었죠.
와, 그러니까 케빈 워시 의장이 시장을 향해서 지금 동결한다고 해서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우리는 여전히 인플레이션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 금리를 더 올릴 거다. 이렇게 아주 매파적인 경고장을 팍 날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경고장이 던져지자마자 월스트리트의 채권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나요?
단기 국채 금리가 확 솟구치고 달러 가치가 동반 상승했죠. 정부가 발행하는 안전자산인 국채가 이렇게 높은 이자를 부장하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은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다른 곳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아, 잠깐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국채금리 상승이니 안전자산 쏠림이니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언뜻 들으면 그 월스트리트의 펀드매니저들에게나 중요한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아, 그렇게 들릴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매파적인 통화정책과 채권금리의 변동이 도대체 우리 동네 실리콘밸리와 베이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떤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건가요? 그 인과관계를 좀 더 선명하게 짚어주시죠.
아, 이 과정은 아주 잔인할 정도로 직접적입니다.
잔인할 정도라고요?
네. 연준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국채금리가 오르면요. 시중 은행들이 대출을 내어줄 때 기준이 되는 자금 조달 비용 자체가 비싸집니다.
아, 이자율이 뛰는군요.
그렇죠. 당장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모기지, 즉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시던 청취자분들은 정말 높은 이자율의 벽에 확 부딪히게 되죠. 자동차 할부 이자도 덩달아 뜁니다.
네, 그건 정말 체감이 확 되죠.
하지만 베이 지역에서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곳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스타트업 생태계입니다.
스타트업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런데 단순히 은행 대출의 문제가 아니에요. 벤처 캐피탈의 자금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채라는 아주 안전한 자산이 막 5% 이상의 높은 수익을 거저 안겨준다면 굳이 투자자들이 수십억 달러를 성공 확률이 희박한 실리콘밸리의 초기 기술주나 스타트업에 투자하겠습니까?
아, 굳이 위험한 곳에 돈을 넣을 이유가 없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금줄이 말라버린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장 신규 채용을 동결하고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취소하며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됩니다.
와, 해고가 늘어나겠네요.
네, 일자리가 줄어들고 지역 상권의 소비가 위축되는 것. 이것이 바로 워싱턴의 매파적 단어 하나가 베이 지역의 실물 경제에 아주 정통으로 꽂히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듣기만 해도 서늘하네요. 그런데 거시경제가 이렇게 흔들리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거세다면 이걸 컨트롤해야 할 워싱턴 정치권이라도 좀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텐데요.
당연히 그래야죠.
네, 그런데 소스 자료를 보면 현실은 완전 정반대입니다. 국가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국가정보국장, 즉 DNI 인준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네, 인준이 보류됐죠.
흥미로운 건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지명한 제이 클레이튼 후보의 인준을 대통령 본인과 여당 측에서 스스로 제동을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도대체 왜 지명해놓고 딴지를 거는 겁니까?
그게 언론 보도를 피상적으로만 보면 단순한 인사 갈등 같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복잡한 법안 거래가 얽혀 있습니다. 제공된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사태의 한 가운데에는 파이사 702라는 아주 핵심적인 쟁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파이사 702요. 청취자분들께는 너무 낯선 암호처럼 들리는데요. 이게 정확히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 건지부터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파이사 702는 해외정보감시법 제702조를 뜻합니다.
해외정보감시법이요.
쉽게 말해서 미국 정보기관이 해외에 있는 외국인의 통신 내용을 영장 없이도 감청하고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아주 강력한 안보도구입니다. 전 세계의 테러리스트나 스파이 활동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법안이죠.
아, 국가 안보에 꼭 필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감청 과정에서 외국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미국 시민들의 통신 데이터까지 우발적으로 수집된다는 점입니다.
아, 미국 시민들 정보까지요?
네, 시민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무기이긴 한데 자국민의 사생활 정보까지 털릴 수 있는 완전 양날의 검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감청 법안이 국가정보국장 인준이랑은 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이 법안의 효력을 연장하는 이른바 재승인 투표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아, 투표 시기가 겹쳤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일부 강경파들은 이 파이자 702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완전히 다른 이슈인 투표자 시민권 증명 법안을 엮어서 함께 처리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투표자 시민권 증명 법안이요? 완전 다른 얘기 아닌가요?
맞아요.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선거 제도를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어떤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죠.
아하.
그러니까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상원 지도부 내부에서도 이 무리한 연계 처리에 대해 엄청난 반발이 터져 나왔고요. 그 파열음의 볼모도 잡힌 것이 바로 제이 클레이튼 정보국장 후보의 인준 절차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강력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기싸움을 하는 건 뭐 워싱턴의 일상이라 치더라도 상대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가정보 국장입니다.
네, 안보 수장이죠.
전 세계 테러, 해킹, 스파이 활동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해야 할 그 최고 지휘관의 자리를 텅 비워둔 채로 선거 철 법안 통과를 위한 단순한 협상 카드로 쓴다는 게 과연 제정신입니까? 입법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국가 안보의 중추를 마비시키는 꼴 아닌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안보 전문가들이 경악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네요.
네, 물론 저희는 특정 정치 세력의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공된 자료에 나타나는 아주 구조적인 마비를 지적하는 것이죠.
네, 철저히 소스에 기반한 분석이죠.
네,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는 양당 모두 어떤 타협이나 국가적 중대사보다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극단의 줄다리기에만 막 몰두하게 되거든요.
눈앞의 선거가 제일 급하니까요.
맞습니다. 문제는 아까 일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글로벌 안보는 이란의 60일짜리 휴전이나 러시아의 전쟁 경제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는 점이죠.
아, 맞네요. 바깥 상황은 지금 살얼음판인데.
네. 외부의 위기는 이렇게 계속 고조되는데 내부의 방어 시스템은 정치적 내전으로 완전히 멈춰서 있는 아주 위험한 불일치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네, 외부에서는 에너지발 물가 폭등의 폭풍우가 몰려오고 돈줄을 쥐고 있는 연준은 이자율을 막 높이면서 방어막을 치고 있고 그런데 정치권은 그 안에서 배의 키를 잡고 자기들끼리 싸우고만 있습니다.
네, 배가 산으로 가고 있죠.
자, 이제 이 거대한 폭풍이 결국 우리 삶의 현장, 우리 베이 지역의 콘크리트 바닥 위로 어떻게 떨어지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피부에 와닿는 소식이죠.
당장 다가오는 7월 1일 여러분의 출퇴근길을 덮칠 소식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따르면 금은교 통행료가 일제히 인상됩니다.
어휴, 또 오르나요? 수치를 정확히 짚어보죠. 패스트트랙 이용자는 기존 요금에서 올라서 10달러 25센트를 내야 하고요.
10달러 25센트요?
네, 그리고 번호판 계정은 10달러 50센트, 그리고 우편 청구를 이용하는 차량은 무려 11달러 25센트의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와, 우편 청구는 11달러가 넘네요.
네, 더 뼈아픈 사실은 이것이 올해 갑자기 결정된 단발성 인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 내년에도 또 오르나요?
교량 운영당국이 2024년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는 단연도 통행료 인상 계획의 일환일 뿐입니다. 게다가 버스와 페리 요금 같은 대중교통 비용까지 함께 오를 예정이고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금은교가 마치 약간 너무 아름답지만 유지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깨지는 그런 클래식 올드카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 올드카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냥 차고에 곱게 모셔두고 관상용으로 즐기는 올드카가 아니잖아요.
네, 매일 엄청난 차들이 지나다니니까요.
매일매일 10만 대의 육중한 자동차들이 그 위를 막 밟고 지나가며 뼈대를 갉아먹는 그런 엄청나게 혹사당하는 올드카죠.
맞습니다. 진짜 그래요. 관광객들이 안개 낀 금은교 앞에서 사진을 딱 찍을 때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상징물이지만요. 그 붉은 다리를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는 현실의 계산서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네, 바닷바람이 엄청나잖아요.
맞아요. 그 엄청난 염분으로부터 다리가 부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 365일 쉼없이 페인트칠을 새로 해야 합니다. 또 낡은 이음새는 매일 교체해야 하고요.
게다가 지진 대비도 해야죠.
네, 캘리포니아의 숙명과도 같은 대지진에 버티려면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내진 보강공사까지 계속해야 하죠.
그리고 거기에 방금 2부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더해집니다.
아, 물가 상승?
네, 페인트값, 철강자재비, 공사를 담당하는 인부들의 인건비까지 정말 모든 것이 콕등했습니다. 교량 당국이 재정적자를 호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 다 오른 거네요.
다리라는 인프라는 한번 지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자본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그리고 그 구멍을 메우는 돈은 결국 다리를 건너는 베이 지역 주민들과 우리 통근자들의 지갑에서 매일 아침 몇 달러씩 강제로 빠져나가는 구조인 겁니다.
아, 한숨이 다 나오네요. 기존에 있던 다리를 수리하는 데만도 이렇게 천문학적인 비용과 서민들의 희생이 따르는데 아예 텅 빈 허허벌판에 새로운 대규모 인프라를 지어 올리는 건 얼마나 힘들까요?
어마어마한 도전이죠.
네. 이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샌프란시스코의 숙원 사업이었던 캔들스틱 포인트 재개발이 드디어 첫 삽을 뜬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 캔들스틱 포인트. 샌프란시스코 개발 역사상 가장 굴곡이 많았던 프로젝트 중 하나죠.
네, 우여곡절이 참 많았잖아요.
과거 49ers 미식축구팀의 홈구장이었던 곳이 철거된 이후에 번번이 경제위기랑 인허가 문제로 그냥 공터로 방치되어 왔거든요.
보기 안타까웠죠.
네. 그런데 올 여름 드디어 초기 기반시설 공사가 시작됩니다.
제가 규모를 보니까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하더라고요. 1단계로 675가구의 주택공사가 시작되는데 눈여겨볼 점은 이 중에 41%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으로 배정되었다는 겁니다.
오, 41%면 비율이 꽤 높네요.
네. 그리고 최종적인 장기 마스터플랜을 보면 무려 7,200가구의 주택단지와 상업시설, 대형공원이 들어서는 그야말로 하나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라고요.
이야, 7,200가구요.
고질적인 주택난에 시달리는 샌프란시스코, 특히 오랫동안 좀 소외되었던 베이뷰 지역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경제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겉보기엔 아주 희망적이죠.
네,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중요한 질문이요?
네, 방금 전 우리가 분석했던 그 연준의 매파적 금리 정책과 이 뉴스를 연결해 보셔야 합니다. 아, 금리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7,200가구짜리 신도시를 짓는다는 건 수십, 수백억 달러의 막대한 자금을 은행에서 빌려와서 쏟아부어야 한다는 뜻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은 이자율을 꽉 높게 틀어지고 있잖아요. 이건 결국 착공식 테이프는 끊고 불찾기 몇 대가 흙은 막 파내겠지만 실제 7,200가구의 대규모 아파트가 속도감 있게 완공되는 건 약간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네. 호스트께서 자본주의 건설 시장의 핵심을 아주 정확히 찌르셨습니다.
네.
부동산 개발은 본질적으로 시간 그리고 이자와의 싸움입니다. 땅을 파고 건물을 올리는 그 긴 시간 동안 개발업자는 빌린 돈에 대한 살인적인 이자를 매일매일 감당해야 하거든요.
이자가 무섭죠, 정말.
지금처럼 자금 조달 비용이 치솟은 고금리 환경에서는 건설사가 그 7,200가구를 짓기 위한 수백억 달러의 돈을 조달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예 돈 빌리기가 어렵다는 거군요.
설령 빌린다고 해도 그 이자 비용이 너무 커서 나중에 아파트를 다 지어 팔아도 이윤이 남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와, 그러니까 당장 첫 삽을 뜨는 건 화려한 뉴스가 될 수 있지만 그 건설들이 언제 다 지어질지는 철저하게 월스트리트의 금리 전광판에 달려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공공자금이야 뭐 집행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위에 실제 건물을 올리는 민간자본은 금리가 획기적으로 낮아지거나 인플레이션이 확신이 잡히기 전까지는 극도로 몸을 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 현실은 참 냉혹하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그래서 삽을 떴다는 정치적 상징성과 실제 주민들이 열세를 받고 입주를 한다는 경제적 결과를 분리해서 아주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네, 입주까지는 멀고도 험난한 길이네요.
이 모든 건설의 속도는 결국 워싱턴 연준 회의실에서 결정될 테니까요.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지나온 길을 다시 한번 쫙 이어보겠습니다.
네, 되짚어볼 시간이죠.
프랑스 에비앙의 회의장에서 결정된 러시아 제재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물탱크를 강하게 뒤흔들었습니다.
네, 파장이 컸죠.
그 불안감은 호르무즈 해협의 60일짜리 위태로운 시한부 합의로 이어졌고요. 이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공포를 잡기 위해 워싱턴의 연준은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시장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네, 금리 인상의 공포였죠.
설상가상으로 백악관과 의회는 국가정보국장 자리마저 선거용 볼모로 잡으며 극심한 대치 상태에 빠져 있고요.
안보에 구멍이 생겼죠.
그리고 이 모든 글로벌 안보와 거시경제의 파도는 수만 마일을 날아와서 결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의 통행료 영수증으로 그리고 저기 캔들스틱 포인트의 건설 현장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이자의 벽으로 우리 삶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의 매일 아침 출근길 지출과 우리 동네의 발전 속도가 이처럼 지구 반대편의 분쟁과 워싱턴의 단어 하나에 속수무책으로 막 흔들린다면 말이죠.
네.
과연 우리 지역사회는 그리고 우리 개인은 이런 거대한 외부 충격의 파도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경제적, 정책적 방파제를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요? 우리는 과연 다가올 더 큰 파도에 대비할 방파제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 정말 묵직한 질문입니다. 오늘 밤 퇴근길 혹은 내일 아침 출근길에 금문교를 건너실 때 그 붉은 케이블 너머로 쉼없이 돌아가고 있는 거대한 세계 경제와 정치의 톱니바퀴를 한 번쯤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 교포 유니언에서 전해드리는 6월 17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였습니다. 광고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해 주세요.